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치지 않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읽었던 13절 말씀해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런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은 사실 경계를 지우고 차별을 없애고 함께하는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하는 것이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는 곡식 거둘 때에 이 가난한 사람과 거름면을 위해 예, 내버려 두라라고 했던 레위기 19장 예, 말씀을 예,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7절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까 말했던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한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이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룻기가 기록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았던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 레위기 19장 아까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자기 밭에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신실한 사람이 있었고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말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예배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우리가 기도해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아침에 이렇게 그냥 나오느냐 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럴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아스는 룻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거기 14절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상에서 함께 먹자라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밥상에서 함께 먹을 만한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밥상으로 초대하시고 시편 23편 6절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밥상을 차려주심.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갈릴리로 가버린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아침을 지어서 밥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 제자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북돋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밥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무엘 하 9장에서는 왕이 된 다윗이 절뚝발이 곧 사울의 손자였던 절뚝발이가 된 무비보셋을 자기 밥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 므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건져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이 사실은 이제 쫓겨난 왕자잖아요. 아주 처지가 참 난처하게 되고 불쌍한 그런 왕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제 완전히 망한 집안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자기 밥상에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보아스가 룻을 자기 밥상에 초대한 것은 내가 너를 똑같이 여기겠다, 내 가족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식탁으로 초대함으로 유대인의 이 식탁이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그렇게 벽을 허무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이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뛰어넘어서 이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차별 없이 여기 있는 신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입고 옷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통일하게 임하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을 식탁에 초대하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삭 줍는 자와 곡식 베는 자가 곁에 함께 앉아서 먹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식탁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한 그런 식탁을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식탁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 우리의 식탁에도 가난한 자, 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 이와 같이 식탁을 베풀 수 있을 때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셨잖아요. 시편 67편 7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좀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좀 이렇게 많은 논밭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룻에게 흘려보냈고, 이방 여인이었고 여자였고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상에 초대해서 이와 같이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어떤 행동이었고 작은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룻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이 보아스, 그 사사시대에 그런 시대에도 이런 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아스를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되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행전 뭐 2장 4장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로자 바나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나바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에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정말 이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이 룻이 그 밭에서 준 것은 그한이 뭐죠? 에바라고 그래야겠죠. 한 에바쯤 되니라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 정도면 에바로 말하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 말통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두 사람이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만 했는데 이삭 죽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삭 죽기 오늘 부스러기 이삭을 주울 때도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는 사실 이삭 죽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줍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흘러 보내잖아요. 그냥 죽을 수 있도록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내버려 둬라, 떨어뜨려 둬라 이렇게 해서 레위기 19장 말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삭을 주었더니 한 에바쯤 되니라. 그래서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는 은혜였고 차별 없는 은혜였고 그 풍성한 은혜로 이와 같이 공급해 주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 아닙니다. 그냥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이 보아스 밭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이 보아스 밭과 같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이삭 죽기를 할수 있고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내 삶에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의 밭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흘러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나야 진짜 그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 물을 자. 신학적으로 말하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래서 내가 이 나오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텅빈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이 보아스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들을 다 찾아주죠. 보아스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 아이만 낳아주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기업 그 집안의 기업을 전부 회복시켜 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사람에게 그 이제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손해 볼까 봐서.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줘야 되고 기업을 회복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까 봐서 그 포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그걸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려고 그걸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빼앗던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모든 그 텅 정말 망해버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진짜 고엘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망해버린 인생 아닙니까? 이미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저주받고 지옥 갈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텅 빈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엘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 끝장나버린 텅 빈 나오미의 집안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차별없는 은혜, 그치지 않는 은혜, 그리고 또 지속적인 은혜. 오늘 본문 23절을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래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도 차별 없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조금이 아니라 그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보아스 밭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짜 고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엘이신 예수님과 그 밭,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차별 없는 은혜, 그치지 않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고단함도,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우리의 모든 원망 불편도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단함과 지친 것도 그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가 왜 생기고 또 이렇게 아프기 시작합니까? 원래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내 삶을 방해하는 원망, 불평거리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